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로마서와 구약 역대지상입니다.
9장.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내 양심이 이것을 증언합니다. 곧 내게는 내 동족 때문에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형제 자매요 육신적으로 말하면 내 동족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귀독해 끊어짐을 당하는 일이라도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왔으며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계약들을 가지고 있으며 모세의 율법과 성전 예배와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조상들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말하면 그들에게서 귀도가 나셨습니다. 귀도는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약속을 저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몸에서 난 사람만이 내 자손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서 자연적으로 난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결과로 태어난 아브라함의 자녀만이 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듬해 이맘때에 내가 돌아올 것이다.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가졌을 때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쌍둥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그들이 선한 일도 악한 일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쌍둥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신 것은 당신의 선택에 바탕을 둔 당신의 계획이 굳건히 서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행위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 자신에게 바탕을 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우리가 이를 두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정치 못하시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겠다. 그리고 내가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은 사람의 욕구나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습니다. 성경이 이집트 왕 바로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너를 왕으로 세웠다. 그것은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여주고 내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그 마음을 고집스럽게 만들고 싶은 사람은 고집스럽게 만드십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나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의 잘못을 트집 잡으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에 맞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으로서 감히 하나님께 대들다니 당신은 과연 누구입니까? 진흙 항아리가 자기를 만든 옹기장에게 어찌하여 당신은 나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옹기장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릇을 빚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흙덩이 하나를 둘로 나누어서 한 덩이로는 특별한 일에 쓸 그릇을 만들고 나머지 한 덩이로는 보통으로 쓸 그릇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진노를 보이시고 당신의 권능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인내심을 가지고 진노를 받아 멸망해야 할 사람들을 참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 누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당신의 풍성한 영광을 보여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비를 받을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받을 사람들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것을 두고 누가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사람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호세아의 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리라. 그리고 내 사랑이 아니었던 그 여자를 내 사랑이라 부르리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이사야도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 하더라도 오직 남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빠르고 단호하게 세상 사람들을 벌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전능하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손을 조금 남겨두셨다. 주께서 그리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사람들이 되는 길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규정짓는 법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얻지 못하였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행위의 문제로 여기고 그 법을 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넘어지게 하는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보라, 내가 시온의 사람들의 발을 헛디디게 하는 돌과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의지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여기는 KNLS 월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역대지상 제16장.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가 다윗이 궤를 두려고 쳐놓은 장막 안에 궤를 옮겨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고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남녀를 가르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 한 개와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을 임명하여 주님의 궤 앞에서 섬기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리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 그 우두머리는 아삽이며 그 밑에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돈과 여이엘이 있었다. 이들은 검은고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심벌지를 우렁차게 쳤다.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항상 나팔을 불었다. 그날에 처음으로 다윗이 아삽과 그 동료들을 시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였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그의 종 이스라엘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그가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며 자손 수천 대 이루어지도록 기억하신다. 그것은 곧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요, 이스라엘에게 지켜주실 영원한 언약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에 너희의 수요가 극히 적었고 그 땅에서 나그네로 있었으며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 백성에게로 떠돌아다녔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는 아무도 너희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셨고 너희를 두고 왕들에게 경고하시기를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예언자들을 해하지 말아라 하셨다.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그의 영광을 만국에 알리고 그가 일으키신 기적을 만민에게 알려라. 주님은 유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어떤 신들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다. 만방의 모든 백성이 만든 신은 헛된 우상이지만 주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주님 앞에는 위엄과 영광이 있고 그의 처소에는 권능과 즐거움이 있다. 만방의 민족들아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라. 예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가거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땅아 그의 앞에서 떨어라. 세계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서 외치며 주님께서 통치하신다고 만국에 알릴 것이다.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도 다 크게 외쳐라. 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기뻐하며 뛰어라.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숲속의 나무들도 주님 앞에서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너희는 부르짖어라. 우리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 나라에 흩어진 우리를 모아서 건져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주 이스라엘 하나님, 영원토록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 그러자 온 백성은 아멘으로 응답하고 주님을 찬양하였다. 다윗은 아삭과 그의 동료들을 주님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 있게 하여 그 궤 앞에서 날마다 계속하여 맡은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오벳에돔과 그의 동료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는 문지기로 세웠다. 제사장 사독과 그의 동료 제사장들은 기본 산당에 있는 주님의 성막 앞에서 섬기게 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번제단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하여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들과 헤만과 여두둔과 선택되어 이름이 명부에 기록된 남은 사람들은 주님의 자비가 영원하심을 찬양하게 하였다.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드는 나팔을 불고 심벌지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우렁차게 연주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여두드의 아들은 문지기로 세웠다. 그런 다음에 온 백성이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도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왕궁으로 돌아갔다.
주의 발은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은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진정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간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2000년 전 고린도는 60만 인구가 살았던 대도시였습니다. 풍요를 구가했던 항구였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었고 바울은 새 속에 물든 그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오늘날에도 2000년 전 고린도에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도 똑같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문화에 오염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속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를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바울 사도는 예배의 중심인 주의 만찬을 가볍게 여기는 것에 대해 경계를 준 후에 분파심이 많고 지체의식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신앙 안에서 서로를 지체로서 인정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도 영적인 존재들이 되어야 가능함을 가르치는 내용이 이 12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서로를 필요로 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과거 죄의 사람 그대로는 불가능하고 새로운 영의 사람으로서만 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미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했듯이 신앙은 모두가 육적인 기준에서는 바로 볼 수 없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영적으로만 바른 판단과 관계가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서로가 육신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대부분 친척도 아닌 남남의 관계일 뿐이지만 물과 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역시 같은 예수기도의 피로 맺어진 육신의 관계보다 더 영원한 귀중한 관계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 하신 거듭남의 중요한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교우들의 관계에 관한 교훈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자주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영으로 말하는 자, 성령은 같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한 성령의 행하사 등등 그야말로 영적인 역사와 영적인 세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성령의 인도와 보호와 주동적인 교통으로 영의 관계, 천국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영혼의 세계까지 이끌려가는 관계와 신앙적인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3절 말씀 중심으로 어리석은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의 표현은 고린도 교우들이 아직 신령한 것과 육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꼭 알기를 원한다는 표현을 더 강하게 권면하려고 부정의 부정 형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은 모든 상태나 관계를 영적인 관계가 아니라 육신적으로만 이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안타까운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1절에 한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언제나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당부하십니다. 호세아 6장 3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독려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도 아는데 영적인 것은 손에다 쥐어줘도 알지 못하니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예수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냥 육적으로만 안다면 일반 죄인의 죽음이고 로마 정부의 반란자로 죄수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이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자체를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랬고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눈을 뜨고 알아지는 것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는 것뿐입니다. 이제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갔다는 것을 겨우 깨닫는다고 해도 그것은 영적인 쪽에서는 아직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아직 신령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 못하는 그래서 죄악과 어둠에 끌려가면서도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사도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라고 조심스럽게 가르침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게 함에도 알지 못한다면 더 이상 구제책이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예수기도가 죄인으로 저주를 받아 사형을 당한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어둠의 영들에게 잡힌 자들만이 자신의 죄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대신 그리스도를 까닭 없이 저주하고 예수 소리만 들어도 비상처럼 싫어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사람도 성령의 인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고백할 수 없다는 사실을 덧붙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목표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공부도 육체대로 알지 않고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사도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귀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영적으로 이해하고 관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4절에서 7절 말씀 중심으로 여러 가지 영적인 것들은 한 주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겁니다. 은사, 직분, 사역은 여러 사람이 각각 다르게 감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직분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합니다. 또 이렇게 은사대로 맡겨진 직분과 사역이라야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여기에 여러 가지와 모든 사람 같으며 모든 것이 대조되고 비교됩니다. 은사 직분 사역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자랑해서도 안 되고 세속적인 것이나 육적인 유익을 위해서 써서도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받은 것에 불만을 갖거나 과신할 것이 아니라 추리심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 같으니 6절인데 사람들 가운데 거듭난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비록 사람이 다르고 생각과 모양도 달라도 행하는 일은 통일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우리는 성경의 기록의 통일성에서 그 신비함을 경험합니다. 무엇보다도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7절인데 주어진 모든 은사들이나 직분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의향대로 사용되므로 먼저는 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영광이 돌아가 유익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렇게 분명한 질서를 따라 사역함으로 합력하여 교회에 유익이 되고 모든 사역자들 또한 서로 덕을 세워서 서로에게 유익한 사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8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모든 은혜들은 주님의 뜻대로 나눠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은사와 사역의 다양성은 유익을 위해서이고 하나님의 주도와 뜻으로 주어진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나중 이 뒷부분에서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29절에 30절에 화합과 반성을 촉구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바울 사도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비슷한 권면을 준 바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리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많은 지체들의 역할의 차이만큼이나 다름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으로 발노릇을 한다면 잠깐은 몰라도 계속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구나무를 쳐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오늘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9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0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했고, 계속해서 어떤 사람에게 7번이나 쓰이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2번이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성령의 9가지 열매와도 관련되어 있는 뜻이 이해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은 한 성령의 주도와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받은 은사에 대해서 감사할지언정 불만은 없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신령한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소원하십니다. 여러 영적인 은사나 사역은 주님으로부터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 유익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졌으므로 거기에 합당하게 쓰여져야만 합니다.
How I love the great Redeemer who is doing so much for me. With what joy I tell the story of the love that makes men free. Till my earthly life is ended,
I will send
songs above,
then beside the crystal sea.
More and more my soul shall be praising Jesus and His love.
He is everything to me,
and everything shall always be. I will never cease to raise a song of glad and sing His praise. Here and in the world above, my soul shall sing of saving love. Life and love, joy is me, the precious friend who died for me. Has purchased my redemption, rolled my burden of sin away, and is walking on beside me, growing dearer day by day. That is why I sing His praises.
That is why
joy is mine.
That is why forevermore
on the everlasting shore I shall sing of love divine.
He is everything to me,
and everything shall always be. I will never cease to raise a song of gladness in His praise. Here and there in the world above, my soul shall sing of saving love. Life and love and joy is me, the precious friend who died for me. Glory be to Him forever, endless praises to Christ the Lamb. He has filled my life with sunshine, He has made me what I am. Oh, that everyone would know Him,
Oh, that all would adore, trust the love
of the mighty friend above and be His forevermore.
He is everything to me,
and everything shall always be.
I will never cease to raise a song of gladness in His praise. Here and in the world above, my soul shall sing of saving love. Life and light and joy is He, the precious friend who died for me.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화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이고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고 신앙을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으로 소개하는 찬양은 우리 마음으로 노래하는 아카펠라입니다. 여기서 일일이 이름을 밝히진 않지만 본 방송을 위해 아름다운 찬양곡을 제공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 받은 게 나 참 기쁘고
전한 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구약의 요엘서는 12권의 소선지자 가운데 두 번째로 나오는 책입니다. 요엘서는 유다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경고하면서 회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 심판은 메뚜기 떼와 다른 민족의 습격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메뚜기 떼의 습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0장 15절 말씀입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요엘서에 나오는 메뚜기의 습격도 치명적입니다. 요엘 1장 4절 말씀입니다. 팔주인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렇게 옮겼습니다. 메뚜기 떼가 먹고 남은 것을 왕 메뚜기들이 먹고 왕 메뚜기들이 먹고 남은 것을 새끼 메뚜기들이 먹고 새끼 메뚜기들이 남긴 것들을 다른 메뚜기들이 먹었다. 이것은 네 종류의 다른 메뚜기 떼를 묘사했다기보다는 완전하고도 철저한 파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파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곧이어 다른 민족이 공격에 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할지 요엘 1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요엘서는 이것을 가르켜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유다 백성이 저지른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엘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으니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공고합니다. 요엘 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범죄한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언제나 돌아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좋은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3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이렇듯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아버지 앞에 함께 머리를 숙입니다. 낮아진 마음으로 진리를 향하는 저희의 모습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저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면서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가운데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방송이 가능하도록 물심양면으로 애쓰는 그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더 크게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저희가 창조주이신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본보기와 희생과 권세를 생각하며 그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